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돈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왕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고 있고 적어도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경과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르면 안 됩니다. 설교 내용은 성경과 꼭 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 내용과 성경이 다르다면은 여러분 성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설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응당 설교가 문제입니다. 설교는 성경과 같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울이나 잣대처럼 기준이 되는 소중한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읽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도 나오고 모르는 장소도 나오고 그래서 한두 번 읽어서는 그 성경 내용이나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교훈을 알아도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은 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중에 율법서와 예언서의 내용이 이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율법서는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 시편 이외에 거의가 다 이 예언자들의 글, 이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서와 예언서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율법서나 예언서는 다 무엇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점쟁이들이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견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고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란 말씀이에요. 나중 일을 지금 미리 말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아니라 뭐 그런 예언도 있지만은 그건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과 이 예언서의 내용이 같으면은 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성경이 있는데 설교 말씀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율법을 전해주는 소위 율법사가 있어도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율법과 율법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나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율법사들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예언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지금 나라에 닥친 그 위험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지금 이 끓는 냄비가 기울어져서 아주 지금 쏟아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나라의 왕국을 파괴하고 건설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멸시킬 것을 파멸하시고 징계하실 것은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는 건설하고 계속 잘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박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니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언자가 여기 예레미야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도 벌을 받고 그 나라도 망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이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아서 그 섭리에 따라 아주 합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콩 심은 데는 뭐가 날까요? 콩이 나옵니다. 콩 심으면 콩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노는 사람에게는 너 이번 시험 치면은 떨어질 거라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보편적인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로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달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소위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말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14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려면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거, 거짓말에 속거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지혜롭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거짓 예언이 선포됐어요. 그러면은 그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은 그 거짓 예언한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 예언을 했다면 그건 전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 예언을 한 것은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은 그 말을 듣고 쏘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여러분? 들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거짓 예언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미혹되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소위 그 무슨 말씀을 듣든 잘 분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끓는 냄비가 기울어진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의 위태로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위험을 벗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참 얼마나 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가지 않는 무리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가나안을 뒤바꾸어서 얘기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심각한 양적 위기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반토막이 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양적인 문제. 여러분이 양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건물이나 재정이나 교회 외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 외형적인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금년도 이 기윤실에서, 이 기윤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모임의 약자지요. 참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곳이고 제가 종종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난 주 중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기윤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지난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입니다. 그때가 이 30%였는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보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10%가 더 낮아져서 20%밖에 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 몇 년 전보다 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 믿음 교회 가면 못 지키니까 그저 교회 나가지 않고 내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못 볼 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의 위기 상황을 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민교회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마 파멸의 말씀과 건설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멸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건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시기적으로 부활절도 지났고 나가보면은 참 봄바람이 좋지 않습니까? 예, 많은 이쁜 꽃들도 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마다 노회로 대회로 많이 모이는 그러한 때가 됐는데, 지난 주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어느 교단 총회가 이번 9월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총회로 모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생각은 하실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일단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슈퍼 메가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 교단 안에서도 대외적으로 아주 많은, 아주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지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대외적으로 사방 그 어려운 교회들, 기관들, 또 오지에 가 있는 이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 교단에서 가장 많이 후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재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외부 기관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총회에서 제정한 법을 어기고 소위 부자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부자 세습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소위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소위 이 부자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세습을 감행한 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법정까지 갔습니다. 그 아들 목사는 교회를 맡을 수가 없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단 총회는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서 아버지 목사가 은퇴한 지 5년 지나면은 아들 목사도 아버지 목사가 심어하던 교회를 연이어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 세습이 교회적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합법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회법정에서도 이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일하던 맡았던 교회를 맡을 수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9월 총회를 그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총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법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대외적으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 또 그 교회가 교회법을 어기며 세습한 것을 총회가 교단법을 바꿔가면서 다시 5년이 지나서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말씀이에요. 세습금지법을 결의할 때는 개인적인 연고로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정의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의 후 지나보니까 그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대외적인 후원까지도 약화가 되게 되니까 많은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이 또 어려운 기관들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 인사들이 그 교회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세습을 허용한 것 같지는 않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허용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용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허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판단과 소신이 다르고 자기 받은 은사도 다 다르니까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몇 년 동안에 흘러간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돈을 받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법을 바꾸었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일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파멸시키라고 한 것이 뭘까요? 물론 그건 특정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습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 사건을 파멸시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타락한 신앙관을 파멸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파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타락한 신앙관일 겁니다. 얘는 우리나라 사회에 참 많이 퍼져 있는 말 중에 사회 불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의가 사라진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마저 돈을 많이 내는 교회나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무죄가 된다면 이건 교계 안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이런 신앙관을 파멸시키지 않으면은 교회 자체가 무섭게 파멸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돈을 따르는 것은 돈 있는 사람 따르는 거죠. 돈이라는 거 따로 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교회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인간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파멸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중세에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러니까 옛날 이 중세 때 얘기예요.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개혁하니까 우리 말 따르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랬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중세기 때에 그동안에 교회가 뭘 따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교황을 따랐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교회 가르침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교회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교회의 말을 절대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단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고 한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파멸시킨 것은 뭡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예요. 인간 중심의 교회를 파멸시키고, 뭐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자고요?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건설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뉴욕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은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자기 아들에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중심 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도 있었기에 교회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습하면은요,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이유로 교회를 세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부흥과 교회 안정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걸 하게 되면 교회가 더 훨씬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그걸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 중심의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그거 사람 중심이지요. 우리는 목사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 중심이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발전이나 안정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중심이 돼서 교회 안정만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 숭배가 되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 중심의 교회이든 교회에 돈 많은 성도 중심이든 교회 중심이든 이런 모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파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양국이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들어서 악을 파멸시키고 선을 건설했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르는 신앙주의, 그 신앙관이나 인간 중심의 그 신앙관을 다 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신앙관을 건설하면 우리 교회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파멸되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수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어도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들도 가라지가 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리고 말까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줘야 되죠. 성도들이 가라지를 심판하지는 않더라도 가라지가 무언지 알고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가라지가 여러분 알곡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는 가라지 중에서도 왕 가라지였습니다. 성도들 죽이고 그저 아주 그냥 그렇게 돌아다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라지지만은 알곡으로 바뀌어가지고 역사상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해친다고 해서 사울이 막 교회를 박해할 때 정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없애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지옥 갔겠지요. 그리고 교회는 위대한 일꾼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가라지가 될 때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니까 결국 좋은 알곡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으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은 가만 내버려 둬도 변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와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죄하면서 폭력으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불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신앙관을 우리는 모조리 보려야 합니다. 교회가 낳은 잘못된 신앙관을 파괴해야 됩니다. 돈을 섬기는 신앙관을 보려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관도 버려야 합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우리는 건설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불의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욕하고 싸우기보다 우리 교회에는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보아가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돈 많은 성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내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버려야 할 겁니다. 목사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에 또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회 우상 숭배에도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모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파멸시키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야 할 겁니다. 모든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속에 모두 평등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파괴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가 처해 있는 이 위험한 상황 그리고 이 타락한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밝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섬기는 신앙관을 인간 중심의 신앙관 같은 목사 중심의 신앙관 같은 교회 중심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와 이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곳임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도 중심으로 세우지 말게 하시고 교회도 중심으로 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 진리를 가르치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곧 들려주세요. 참에 비앉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드신 사랑 곧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뒤사라짐까지 내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곧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곧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신 난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바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은 적지만 형편에 따라 최고의 정성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바치오니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 우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 말씀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